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 로마서 8장 25절부터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겪는 일반적인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 중상한 신자에게 겪는 고통과 의미도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고 만끽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우주에서 혹은 위성에서 내려다본 지구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비스럽고 아름다운지요. 뿐만 아닙니다. TV에서 방영하는 동물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저 위에서 푸른 들판, 광활한 대지를 비추는 그런 화면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여행을 가면 광활한 들판이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목장을 바라보면서 목가적인 풍경에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경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더없이 아름다워 보이는 자연 속에 성장과 부패 그리고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순환 원리가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도 남극에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도 소멸과 쇠함과 더럽혀짐이 있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죠. 늙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의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고통과 아픔과 허무와 상실감의 정세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거짓과 살인, 갈등과 분열, 다툼과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피조세계가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 엊그제 일어난 강원도 산불, 졸지에 자신의 주거지를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분들, 졸지에 어린 자녀를 죽은 어린 자녀의 시신을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세상은 지금도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아담 안에 온 피조세계가 타락했고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계를 저주하실 때 그 저주로부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이 세상을 끝장내실 요량이었더라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두지 않고 그냥 다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죠. 하나님께서 라멕을 통해서 위로 혹은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까지 보존하실 뜻을 시문과 거둠, 더위와 추위가 계속되게 될 것을 무지개 언약으로 보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를 정상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악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을 보십시오. 이런 자연악들은 여전히 인류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범한 죄로 인한 폐해들이에요.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빈부와 다툼과 갈등 때문에 죽고 죽이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슬픔과 우울함과 허무의 정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허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초에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의 별세 소식을 전해 들으셨죠? 언론 기사에 정확히 자살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어떤 말을 암시했습니까? 어떤 말로 암시했습니까? 평소 우울증을 오랫동안 알아왔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서 출산한다는 뜻입니다. 이 고통한다는 이 단어는 단지 괴롭고 힘든 고통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여인이 겪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해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정도로 위험한 일로 여기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옛 어른들이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을 똑바로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옛날 어른들은 해산의 수고 생각하면 이것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고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겪고 있는 피조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여기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내용은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습니다. 이런 탄식은 일반적인 자연인의 탄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식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식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손을 갖고 있는 신자의 단식인 것입니다. 이런 단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우울과 허무의 정서에 시달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자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자도 허무의 정서에서 오랫동안 헤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좋은 예죠. 요나가 그 좋은 예입니다. 앞서간 신하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한 것처럼 해산의 고통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고통이 아니죠. 고통이 극심해지다가 해산을 하게 되면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신자가 있는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한 것은 신자가 비록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고통으로만 점철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지금 겪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에 비교할 만큼 극심한 고통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은 그 고난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를 잡을 틈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부패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허무의 종노릇했던 썩어짐의 종노릇했던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최적의 환경, 최적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것인데 바로 그 나라를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담의 저주 아래서 부패와 죽음 아래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었던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양자될 것,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는 이 말, 고대한다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본래 이 말은 간절한 기대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한자 성어 학수고대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딱 어울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물론 피조물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지만 사도월이 의인화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피조물이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로지 만물의 상태만을 보고 피조물의 본질과 속성들에 관해서만 숙고한다. 뭐 비단 철학가들만이겠습니까?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그렇죠. 상태만을 바라보고 연구합니다. 근데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가? 그러나 사도는 현재 상태의 피조물들을 생각하는 데에서 우리의 관심을 돌려 미래의 상태를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관점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약한 지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만을, 상태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어떻게 바꾸실지를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관점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야말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신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는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점에서 피조계와 다르지 않지만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문자적으로는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 구약율법에 의하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바치는 열매죠. 그런데 단지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치는 열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성령을 또 첫 열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령을 보증금에 비유하는 내용도 나타나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유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보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치 목과 같습니까? 가난 정탐꾼이 가져온 포도 열매와 같아요. 그 포도 열매는 가난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를 보증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로 상속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요? 죄를 죽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신자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보증금이라는 이미지를 쓰지 않고 첫 열매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고 성령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보증금보다는 첫 열매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가 무엇인가? 첫 열매는 어떤 과정의 출발이죠? 출발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어주는 끈입니다. 요즘에는 농업 위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방송사에서 뭐 보리나 혹은 쌀 첫 이삭이 폈을 때 일반적으로 기자가 논에 나가가지고 첫 이삭이 폈다라고 하는 방송이 9시 뉴스에 거의 빼놓지 않고 나왔었어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첫 이삭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나주평야, 김해평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김포평야, 하여튼 모든 다른 곳에도 다 벼 이삭이 피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매는 단지 우리가 그냥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죠. 그죠? 바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황금 사슬을 가리키는 거죠. 그 모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고 산다고 해서 항상 휘파람을 불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누리고 있는 신자도 고통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삶이 어렵고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저주 아래서 당하는 보편적인 삶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만 겪는 사람들이 아니죠. 중상한 사람이기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세상에서 혜택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런 시대에 신자라고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유익을 얻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신자는 내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사실 때문에 마음의 큰 안타까움에서 한숨을 내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는 점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태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십시오. 상태적으로는 적어도 부자가 이 생에서는 좋았습니다. 상태적으로는 어리석은 그 부자가 좋았어요. 먹고 살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상태적으로는 나사로가 훨씬 더 어려웠죠. 그러나 뭐가 좋은 것입니까? 인생에서 휘파람 불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경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풍랑 의지하에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간다라는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있는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밥을 먹고 호흡하는 육체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쁜 즐거움, 어디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누리는, 그때 누리는 기쁨, 그것이 새 생명의 본질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자가 누리는 새 생명의 본질은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영혼의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새 생명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런 새 생명을 갖고 있어도 신자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와 계신지만 우리 육신이 완벽하게 새로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좀 어려운 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은 우리가 성령화된 존재가 된다 그랬죠. 성령화된 존재가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만 100% 성령화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완벽하게 성령화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무지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지요. 많이 알면 더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긴 아는데 아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긴 했지만 자신은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가가지고 새로운 문물을 보고 돌아오면 자신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어리고 힘들 때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그런 갈등들, 그런 혼란,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우리 몸이 육체에 예속되어 있고 우리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신자에게 부여된 영적 생명은 아직은 미성숙합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계와 더불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될 때 이런 질문이 근데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자에게 나은 게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새 생명이 주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속해서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속해서 신음하며 탄식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냐? 뭐가 남는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내가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인가? 새 생명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갈등과 고통과 시름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뭘까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말이에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바울은 신자가 구원을 받긴 했지만 아직은 완전한 열매를 기다리는, 즉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삶 가운데 뭘 기억해야 되는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게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리 대선교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도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르짖는다면 우리 주님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자가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는 이런 면에서 무슨 병고침, 방언, 이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인들, 육신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서 어리고 힘들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뭔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신자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나를 통해서 나에 의해서 어떤 획기적인 이적이 역사가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존 오웬을 비롯한 앞선의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주의하라고. 뭘 주의하라 그랬습니까? 은사는 은혜와 관계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적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연결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쳤지만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거짓 선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거를 통해서 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신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헛된 자만심을 갖도록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가운데도 고통하며 탄식을 하는가? 자녀됨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죠. 이미 우리가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보증금을 지불했지만 그러나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아직 그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가 새 생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결과를 완벽하게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결국 신자가 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가?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죄로 말미암은 부패와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중생한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한 결과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인 신자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 그분을 더 많이 소유하기를 바라요.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미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죠. 더 많이 누리고 싶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 앞에서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 영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맑아지고 더 고상해지는 반면 우리의 삶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상황이 이전보다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어려워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자신이 믿는 신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요즘에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시키도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환경도 어렵지요? 우리의 내적 상황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닮지 못한 거룩한 불만이 있어서 우리 영혼의 탄식과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속될 때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도대체 신자로서 누리는 유익이 뭔가? 도대체 신자라는 위치와 신분이 주는 유익이 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다그칠 수 있습니다. 무슨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느냐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을 고백해야지.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일단은 공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마음의 소원은 더 고룩해지는 반면 그래서 이전에 지었던 죄들도 더 많이 생각나고 왜 내가 예전에 그랬던가 왜 내가 젊었을 때 멍에를 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처럼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내가 이토록 살아가는가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겸손케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탄식은 그가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장차 올 세상을 악망하고 바라보고 있음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과 탄식은 신음은 단지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표현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 그분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만큼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음에 대한 적극적인 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이 그거죠.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으킴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일으킴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몸의 마지막 구원,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아직까지는 기다리는 상 가운데 있습니다. 23절이 그거 아닙니까?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몸의 속량이라고 말할 때 이 몸은 신체성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몸을 완전히 다 벗어버립니까? 아니죠. 새로 몸을 입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이 말은 신체성으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죽을 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양자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다음에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2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입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라고 말했죠. 그죠? 바로 그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그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덜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소위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아직까지 이 세상이 아담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신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 신자가 한숨을 짓는가? 왜 탄식하는가? 하루빨리 이 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에서 탄식하는가? 신자의 탄식은 이런 사실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죄로 인한 부패와 죽음 아래 처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더 자유로운 신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기쁘고 즐거운데 왜 나만 탄식하고 왜 나만 한숨을 쉬고 왜 나만 신음을 내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탄식은 하지만 탄식만 하지는 않습니다. 23절에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산모가 뭘 기다리겠어요? 아이가 출생하기를 학수고대하겠죠.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끝에 누가 바라리요? 25절에는 참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가? 몸의 속량,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지요? 사도 바울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그와 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장차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자와 똑같은 신성을 갖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해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고상하고 영광스러울 것인지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직유병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해질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성부가 성자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탄식하거나 한숨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또 다른 신학자도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자기가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존재라 그랬죠. 사람은 자기 때문에 힘들어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게 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세요.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 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 가운데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신음 소리만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카타콤에서 터키의 대림구유 가보세요. 지하 도시에서 자라고 죽고 지하도시에서 또 다른 세대가 자라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구원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허무의 정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긍정적 사고방식을 주입하죠. 아, 그런 거 너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지금 이 얼마나 좋은 때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안개와 같고 풀의 꽃 같으니 지금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나니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자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전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소망, 시간이 좀 지나면 잘 되지 않겠는가, 결혼하면 좀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소망 말고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끈을 가지고 오늘의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음과 기다림은 모두가 다 이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상과 상태만 집중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져두실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울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가 얼마나 완벽할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형편을, 오늘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만약에 소망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실현된 현실입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견지하는 것,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미 영생의 첫 열매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추수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주께로 돌아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인내죠. 인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견인교리를 알지 않습니까? 구원의 서정에서, 그죠? 소명, 뭐 중생, 회심, 믿음, 회개, 칭의,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용화예요. 성화에서 용화의 단계로 나아갈 때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견인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참을 견자, 참을 인자예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반드시 인내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일어섭니다. 여섯 번 넘어져도 일곱 번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비 워필드는 신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우직으로 부르실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워필드가 뭐라고 말했는가?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리도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에 날아올라서 평안한 꽃 침대에 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견뎌야 할 순례길이며 끝까지 마쳐야 될 여정이며 또한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근데 이런 견디라, 인내하라는 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좀 견디십시오. 그래도 좀 견뎌보세요. 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자 해보세요. 이런 말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뭘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과연 내가 마지막까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나는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머리를 때로는 갸우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의심과 불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8장 26절 이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약함을 도우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방식으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신자가 이런 고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을까?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죠? 인내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을까 말까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내합니다. 물론 때로 배대할 수 있습니다. 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여 돌이킬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예요. 부인했지요?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지 못했는 가룟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다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을 친히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맹세를 성부께서 받으셨기 때문이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피조물과 함께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산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윽박지르고 물리적인 힘으로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로 지위로 억누르지 아니하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신자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몸소 경험한 바요. 이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그 상 가운데 낙심만 하지 않고 좌절만 하지 않고 마지막 구속의 때를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참으로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도리를 아는 자답게 오늘을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 정서를 다 털어내게 하시고 신음하고 탄식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때로 역행하고 주의 뜻을 거스렸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슬픔도 근심도 염려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